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 옵션이 매우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군사 옵션이 완전히 준비돼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하지만 군사 옵션은 첫 번째 옵션이 아니며 이를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군사 옵션이 매우 파괴적일 것이며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내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 외교부장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와 미중 간 무역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오는 11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함께 오늘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테러와 싸우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하는 적의 손에 넘어가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도 나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맡은 임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아프간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미군 지휘관들을 면담할 계획입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군에 대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3천 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파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현재 8,4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으며 대부분 아프가니스탄 군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제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남부 아스트라한 지역 카푸스틴 야르 시험장에서 RS-12M 토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시험으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적의 미사일 방어망을 벗어나는 성능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만 킬로미터로 550킬로톤의 핵탄두 한 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주에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RS-24 야르스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년 6월부터 여성의 운전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 국왕은 어제 칙령을 통해 그동안 금지됐던 여성의 운전을 허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우디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왕은 칙령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이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명문화된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고 또 여성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 운전을 금지해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사우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의 마수드 바르자니 수반은 이라크와의 분리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르자니 수반은 어제 TV 연설에서 분리독립에 찬성하는 세력이 승리했다며 이라크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르자니 수반은 이라크 정부가 여러 제재로 쿠르드 자치정부를 위협하기보다는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제사회도 수백만 쿠르드족의 염원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한 현지 언론은 주민투표에서 찬성표가 90%가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종 선거 결과는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투표는 국제법적 효력은 없지만 쿠르드 자치정부는 투표 결과를 이라크 정부와의 협상카드로 사용할 전망입니다. 쿠르드족과 이라크 정부는 석유 수익과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미국과 이라크 정부 등은 중동 정세를 뒤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쿠르드족의 주민투표를 반대해왔습니다. 어제 열린 미국 엘라바마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루서 스트레인지 현역 의원이 패배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대단히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대북 억지력을 강조하면서도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 은행 8곳과 북한 국적자 26명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오늘 심층 취재 시간에는 한반도 전술 핵배치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 워싱턴 인터뷰에서는 스웨덴 관리를 연결해 대북 지원의 분배 감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9도에서 24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은행과 관계자들을 대거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금융망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26일 북한은행 8곳과 북한 국적자 26명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하면서 이들이 북한 금융망에 연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은 농업개발은행, 제1신용은행과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작은행, 진성합작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입니다. 이 중 제1신용은행과 하나은행 등 네 곳은 지난달 미 하원 의원들이 재무부에 서한을 보낼 당시 포함됐던 은행들입니다. 당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테드 요호 위원장 등은 이들을 포함한 16개 북한은행을 새롭게 제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개인 제재 대상자는 모두 해외에서 북한의 은행 업무와 연관된 인물들입니다. 해외 무역은행의 김동철을 비롯한 19명이 중국 베이징과 셴양 등에서 활동했으며 조선통일개발은행 관계자인 리은성 등 3명은 러시아에서 업무를 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조선금강그룹은행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곽정철과 염희봉은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두바이에서 위장회사를 운영했고 해외무역은행의 구자형과 김경일은 리비아에서 각각 대표와 부대표를 맡았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조치가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우리는 북한은행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북한은행의 금융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추가적으로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우리의 전략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략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라는 넓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가 최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의 이행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백톨 텍사스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여러 나라들과 많은 인력을 투입해 북한의 해외 자금을 끊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은행 관계자들이 여러 여권을 사용해 신분을 속이는 만큼 이런 행태를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달 2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개인 6명과 기관 10곳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재 대상자들은 주로 제3국에서 활동하던 개인과 기관으로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나미비아, 싱가포르 기업들도 대거 포함이 됐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중국인 2명과 중국 기업 1곳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하는 등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와 금융망 이용 등을 겨냥한 조치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 대단히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책임 있는 국가들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are totally prepared for the second option, not a preferred option, but if we take that option, it will be devastating. I can tell you.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미국을 방문 중인 스페인의 마리아누 라호이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호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두 번째 방안을 이행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으며 그것은 바로 군사 옵션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는 북한 입장에서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만일 그러한 방안을 택해야 한다면 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면서 그가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는 25년 전 아니면 5년 전에만 대응했어도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전임 미국 정부들이 자신에게 엉망인 상황을 물려줬다면서 그럼에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It is time for all responsible nations to join forces to isolate the North Korean menace.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북한의 위협을 고립시켜야 할 때라며 핵과 미사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들은 북한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과 무역을 제한하고 모든 은행 관계를 끊은 점을 높이 평가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2개월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북한과 신규 거래를 중단하도록 일선 은행에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을 발표하면서 인민은행이 북한과 거래를 끊은 것과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하다고 밝힌 뒤 나온 중국 측 반응입니다. 중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하며 시 주석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에게도 최근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미국의 노력에 동참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대북 억지력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에 일부는 험악한 것도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매티스 장관이 26일 미 인도 국방장관 회담 뒤 기자들에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와 압박 등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가장 위험한 위협들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적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미 외교관들이 최대한 오래 외교 영역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뒷받침하는 역할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트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미북 간의 거친 표현들이 오가면서 높아진 긴장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과거 행정부와 달리 국제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당장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긴 힘듭니다. 북한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정신 이상자로 맹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꼬마 로켓맨으로 부르며 이런 도발을 지속한다면 북한 정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를 선전포고라고 지적하며 미폭격기들도 자위권 차원에서 격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25일 기자들에게 미국은 동맹과 미국 본토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모든 대응 방안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닝 대변인은 또 지난 23일 남북 군사 분계선 최북단까지 비행한 B-1B 랜서 전략폭격기들의 무력 시위는 비행할 권리가 있는 국제 공역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 행태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 방안들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대변인 출신인 매닝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은 상시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의 움직임도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HR 맥미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다섯 가지 방안들을 생각했다고 말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맥미스터 보좌관은 25일 미 전쟁학연구소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토론회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가운데 일부는 다른 해법보다 더 험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린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길 바라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 정권의 점증하는 위협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 군대의 특이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 한일 3국의 군사적 공조는 매우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덤포드 합참의장이 26일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북한의 위협 발언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영역은 명백히 긴장이 높아졌지만 북한군 태세의 변화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 political space is clearly very charged right now. We haven't seen a change in the posture of North Korean forces. We watched that very carefully.
긴장된 정치적 환경을 반영하는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적 움직임은 아직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덤포드 합참의장은 미군이 북한의 움직임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런 평가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26일 국정원과 간담회 뒤 북한이 일부 군사적 움직임을 보였다고 언론에 말했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지난 주말 미 B-1B 장거리 전략 폭격기들이 북한 동해 국제 공역을 비행한 후 뒤늦게 황해도의 비행기를 동해안 쪽으로 이동시켰고 초계 비행도 실시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 안보에 당면한 가장 긴급한 위협은 분명히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곧 핵무기 운반 능력이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아주 짧은 시간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그러나 미군은 도발이나 충돌 상황에 대응한 준비 태세가 분명히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learly have postured our forces to respond in the event of a provocation or a conflict. We also have taken all the proper measures to protect our allies.
미군은 미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합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덤포드 의장은 이어 북한이 실제로 자신들이 예고했던 것처럼 태평양에서 수소탄 폭탄 시험을 한다면 이는 엄청난 도발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이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북한인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이날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미한일 3국의 정보 공유 등을 언급하며 세 나라의 군사협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과 일본의 방어력 증강과 미군과의 상호 운용 능력 강화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전술 핵의 한국 재배치는 미국의 전통적인 핵 정책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작전 운영과 전략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고도화가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을 깨지도 않았다며 미한 연합 전력은 여전히 군사적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주 현안을 깊이 있게 보도해드리는 심층 취재, 오늘은 김영권 기자가 북한의 6차 핵실험 뒤 한국에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미 전술 핵의 한국 재배치 논란에 대해 미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When I was over there, I was not in favor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 think that just escalates the situation.
저는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 전술핵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가 위기 상황만 고조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임스 더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더 높일 수 있는 우려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대응 방안의 하나로 계속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적극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2년 3개월간 주한미군의 수장을 지낸 서먼 전 사령관은 구체적인 핵능력과 장소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미군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북한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14일 미국 전략사령부를 방문한 뒤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지지 여부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미군은 강력한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이 미군의 핵무기 위치를 모르게 하는 게 미군의 오랜 정책이기 때문에 자세한 보관과 배치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미 육군 특전사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 대학 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I think that the people who call for the re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don't understand U.S. policy.
미군은 핵무기의 위치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핵무기를 어딘가에 배치해도 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배치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술핵은 1킬로톤에서 수백 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소규모의 핵무기를 말합니다. 미군은 1958년부터 91년까지 소련과 중국 억제 등을 이유로 총 11개 유형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었습니다. 전술핵은 과거 소형 폭탄, 핵줄에, 핵배낭 등 여러 유형이 있었지만 대부분 폐기되고 지금은 공중에서 투하 가능한 B-61 폭탄이 거의 배치 가능한 유일한 전술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특히 이달 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전술핵을 포함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목소리가 여론조사 결과 6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미국에 최근 대표단까지 파견했고 홍준표 대표는 지난 25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 거듭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군사력 불균형 보완,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등 동맹의 결속,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위상을 제고해 일방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이점들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미국 랜드연구소의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점보다는 한국이 짊어져야 할 전략적 부담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uclear programs are really expensive. The notion that it would only cost $1 billion and take a year
핵무기 배치와 유지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를 결정할 경우 다른 국방 분야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배치 장소의 선정 문제, 그리고 북한의 공격 징후가 확실할 경우 선제 타격하는 한국의 킬체인과 미군의 상호 운용성에도 핵무기가 여러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베넷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베넷 박사는 특히 미군이 B-61 폭탄을 배치할 경우 미 핵무기 보관시설과 같은 기준의 안전시설, 보안, 환경, 자원, 병력 훈련, 기지 재편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더먼 전 사령관은 재임 시절에 처음 시도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생각해 보라고 반문했습니다.
We tried to get that in there when I was there. Look how long it's taken to get that. Everybody protested that. Now they want tactical weapon, nuclear weapon.
사드 배치 반대 여론과 지역 주민들의 시위 등으로 지금도 완전히 배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핵무기가 배치된다면 얼마나 많은 장애에 부딪힐지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 연구원도 전술핵을 한국 어디에 배치하든 많은 진보 세력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사드 사례에서 보듯이 배치 장소조차 비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any people among the progressives in South Korea would be very opposed to whatever location was chosen.
이런 과정 자체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핵 정책과 어긋난다는 겁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맥스웰 부소장도 전술핵 배치 장소는 북한의 제일 타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정서상 지역 주민들이 사드 이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력 균형이 깨졌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imbalance of nuclear power. In fact, the imbalance of nuclear power i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s favor.
미군은 북한이 감히 근접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우수한 전략 핵무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한 연합군이 여전히 핵에 관해서도 군사력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맥셀 부소장은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오히려 북한이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구실만 제공할 수 있다며 재배치는 감정적인 만족 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 부족이 이런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이 때문에 이달 초 전술핵 재배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맥케인 위원장의 언급을 모든 대응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호헨넌 선임연구원은 2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더 많은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차원에서 맥케인 위원장의 제안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현 상황에서 가장 낮은 선택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추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적 선택을 더 어렵게 할 수 있겠지만 상황을 타개할 해법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B-1B 장거리 폭격기와 F-35B 등 최신 전투기를 한반도 상공에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건 북한에 대한 경고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등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 국방연구원의 오공단 책임연구원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사령관의 계급이 다르다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도 물론 큰 나라니까 한국에만 신경을 쓸 수 없지만 한국이라는 스페셜 티어터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일본 사령관은 삼성밖에 안 돼요. 유일하게 사성 장군이 가 있는 그런 데 대한 그 가치를 알고 받을 거는 받으면서 정확하게 또 도와줄 거는 도와줘야 되는데
마크 리폴트 전 주한미국 대사 역시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엔 28,500명의 미군과 가족 등 10만 명이 훨씬 넘는 미국인들이 있다며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미군의 해구산 등 방어 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정통한 한 관계자는 VOA에 방어 공약엔 완벽한 게 거의 없다며 한국 정부도 미군의 방어 공약을 신뢰하며 연합 방위 능력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추구하지 않는 건 바람직한 행보란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놓고도 중국이 상당한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을 볼 때 전술핵 배치는 중국의 더 큰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공격에 대한 빠른 핵무기 대응 차원에서 전술핵이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장착한 미 핵잠수함 등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 해상에 더욱 자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could include some more visible demonstrations of the U.S. nuclear capabilities in the region. The U.S. nuclear submarines that
베넷 선임연구원은 오하이오급 같은 미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15분 만에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며 이런 미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박사는 그러나 미국이 B-2나 B-52와 달리 핵무기 공격 능력이 없는 B-1B 전략폭격기를 군사 분계선에 전개하는 건 위기 상황을 더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음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술핵 배치에 관한 미 정부의 입장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통화태 대변인은 지난 11일 전술핵 재배치 지지 여부에 관한 VOA 논평 요청에 핵 관련 사안은 비공개 논의로 제안한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대북 지원 물품의 분배 감시를 위해 1년에 한두 차례 현장 검증을 하며 해당 장소에 접근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 미하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처 지원담당 국장은 26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도 인도주의는 별개 사안이라며 올해도 292만 달러 예산으로 대북사업을 벌이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우선 스웨덴 정부는 언제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고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So first, SIDA has provided humanitarian support to DPRK since 1995, and that was on the onset of flooding.
스웨덴 정부는 북한이 대규모 수해를 겪은 지난 1995년부터 대북 원조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한 식량 지원 사업만을 진행했지만 점차 지원 분야를 확대해 현재는 식수 위생과 보건, 영양, 재난 위험 감소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NGO나 국가들은 예산 부족이나 북한 당국과의 마찰로 대북 지원을 중단했는데요. 스웨덴 정부도 지난 22년 동안 대북 지원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까?
No, not really. So we tried to allocate humanitarian funding strictly based on humanitarian.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인도주의 필요에 따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2년 동안 계속 인도주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지원을 이어온 이유죠.
스웨덴 정부가 북한 정권으로부터 직접 인도주의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있나요?
What we do from SIDA is that we are responding to requests from humanitarian agencies. Not necessarily the whole country.
아닙니다. 스웨덴 정부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지원단체나 국제기구의 지원 요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을 수는 있겠죠. 우리는 컨선 월드와이드나 핸디캡 인터내셔널,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기구들과 협력해서 대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의 올해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So for 2017, we have one project through Concern Worldwide, which focuses on wash and food security.
아일랜드 비정부기구인 Concern Worldwide가 황해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식수 위생 사업과 식량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이 평안북도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 재난 위험 감소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제 구호단체 Save the Children이 함경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식수 위생과 보건, 영양 사업,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지원 사업에도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대북 예산은 292만 달러 정도입니다.
스웨덴 정부의 올해 대북 예산은 292만 달러 정도로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Well, I could tell you right away that what we had to struggle with this year are actually four multiple major humanitarian.
우리는 매년 전 세계 인도주의 상황을 살펴보고 인도주의 필요에 따라서 지원금을 할당합니다. 매년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전체 예산은 비슷한 규모로 책정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인도주의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겁니다. 올해의 경우 예멘과 남수단,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기근이 극심했습니다. 북한처럼 어떤 나라에 대한 지원이 줄었다고 해서 그 나라의 인도주의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스웨덴 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원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North Korea is actually one of our smallest countries of humanitarian aid. Absolutely. Okay. No, no. I mean, if you take a look at Syria, it's around 400.
올해 스웨덴 정부의 대북 지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시리아에 대한 지원만 하더라도 4,900만 달러 상당입니다. 북한은 올해 스웨덴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16개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북 원조는 김정은 정권만 도울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아닌 모두 북한 정권에 들어간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I'm actually surprised by that sort of criticism. Aid itself doesn't even go through the national government. It goes through international.
저는 그런 비판에 대해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북 지원은 정권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제 지원 단체나 UN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 국제개발청의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oncern Worldwide나 Save the Children, UNICEF 등 국제 구호 단체나 기구를 통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국제구호단체나 유엔기구들이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북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지원 물품의 전용 가능성이나 우려 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To gain access, yes. And that is not unique for North Korea. In any country, an international humanitarian agency has to work through the government to.
접근을 위해선 북한 당국과 물론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나라에서든 지원을 하기 위해 각 나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야죠.
그렇다면 스웨덴 정부는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나 지원이 북한 당국에 전용되지 않는지, 주민들이 실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So CEDA has a quite rigorous follow-up and monitoring methodology. And we have, let's say, a three-tier monitoring framework.
스웨덴 개발협력청은 매우 엄격하게 지원 분배 감시를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배 감시 체제는 기본적으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금을 지원한 대북 구호단체가 제출한 정기적인 대북 사업 관련 설명과 사업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 평가단을 통해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북한 현지에 감시원을 파견해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보통 1년에 한두 번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올해는 감시요원 한 명이 지난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분배 감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So basically our colleague was on the ground to ensure that these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북한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는데요. 예를 들어 컨선 월드와이드가 황해북도 지역에 우물을 파고 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태양열을 이용한 수도 펌프 등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위해 1년에 한두 번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충분한지 의문이 드는데요.
Well, it's never enough. No, because yeah. usually when we travel, we try to cover as much as we can, but we will never be
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배 감시를 위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가능하면 모든 사업을 둘러보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저희는 주로 현장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스웨덴에 돌아와서 국제지원기구나 UN기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로부터 대북제재 국면에서 대북지원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나 지원 자제를 요청받은 적이 있는지요?
I have personally not been contacted. I don't know if anyone else in CEDA has been contacted. I wouldn't think so.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고 추가 도발을 하더라도 계속 대북 지원을 할 계획인가요?
For any humanitarian donor, actually, you need to do a distin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opulation on the ground, and you have to look closely at.
어떤 지원이든 지원국은 각 나라의 정권과 주민들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인도주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각국 정부의 잘못으로 주민들까지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도주의 지원은 항상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에 기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잔 미사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지원 담당자로부터 스웨덴 정부의 대북 지원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한 입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타이완이 북한과의 모든 무역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대북 결의를 이행하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5일부터 북한과의 모든 무역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타이완 행정원의 쉬거융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의 최근 움직임들이 국가안보와 국제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정부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교란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쉬 대변인은 타이완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 조치들을 이행하는 데 합류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타이완은 과거에도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과의 교역활동을 제한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산 석탄과 구리광, 섬유 등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원유나 정제 석유 제품에 대북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들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m not sure that it has significance for Taiwan that they're going to end up.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두 나라 간 무역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타이완이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경제부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타이완의 235개 교역 대상국 중에 교역 규모가 174위 수준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두 나라 간 무역액은 128만 달러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이 타이완에 수출한 금액이 125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북한이 타이완에서 수입한 금액은 3만 6천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에 발표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이 타이완의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y have probably they're reacting to the new executive order that President Trump signed on September 21st.
미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명한 새 행정명령에 타이완이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에 호응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평양의 주유소 기름값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3주 가까이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1일 폭등했다고 평양주재 서방외교관이 밝혔습니다. 지방의 경유값도 같은 기간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전후로 1kg당 1.6유로 수준을 유지하던 휘발유 값이 21일을 기점으로 2.3유로로 급등했다고 평양에 주재하는 한 서방 외교관이 밝혔습니다. 이 외교관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핵실험 이후 20일 가까이 그대로 유지됐던 휘발유 값이 갑자기 44% 급등했다고 전했습니다. 1kg당 1.7유로였던 경유도 이날 기준으로 2유로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변화가 없던 기름값이 이날을 기점으로 폭등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외교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평양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kg당 0.75유로, 경유는 0.84유로 선이었습니다. 그러다 4월 21일 전후로 휘발유는 1.4유로, 경유 1.5유로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휘발유 1.6유로, 경유 1.7유로로 소폭 상승하며 4개월째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일부 언론은 7일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이 2만 3천원, 2.4유로로 상승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교관은 지난 1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핵실험 이후에도 평양 내 기름값은 휘발유 1kg당 1.6유로, 경유 1.7유로로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 시험 직후인 15일 기름값 역시 휘발유 1.6유로, 경유 1.7유로로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하지만 핵실험 이후 18일 뒤 그리고 미사일 발사 엿새 뒤인 지난 21일부터 기름값이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 휘발유는 3.1배, 경유는 2.4배 증가한 겁니다. 이 외교관은 북한 주민들은 다른 수단을 통해 휘발유 쿠폰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주유소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외에 북한의 일부 지방 기름값도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현지 취재원을 통해 북한 소식을 외부에 전하는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특정 지명을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 북부 지역 휘발유와 경유값이 최근 급등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젤유가 12,500, 디젤 많이 올랐어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어제죠, 어제. 네, 같은 북부 지역이죠.
이시마루 대표에 따르면 8월 29일 기준으로 1kg당 8,500원 하던 경유가 3주 만에 12,500원으로 47% 증가했습니다. 또 1kg당 15,000원 하던 휘발유는 18,750원으로 2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달러를 8,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19일 기준으로 북부 지역에서 휘발유는 1kg에 2유로, 경유는 1.3유로에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기름값이 급증한 데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9월 11일 그 새로운 견제 체제가 발표됐잖아요. 그 영향일 수도 있지만은 상인들이, 장사꾼들이 사재기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북한 당국에서 그 시장에 돌리는 그 기름을 좀 줄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영향도 있을 수가 있죠.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의 스테판 헤거드 교수는 22일 뷰웨이에 평양 주유소 기름값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전후 변화가 없다가 10여일 후 오른 것과 관련해 제재 등으로 인한 영향이 시장에 반영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main thing in this context is that markets respond to news. So these price increases
또 이번 가격 인상은 앞으로 기름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기름을 미리 사놓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같은 수요 증가로 인한 사재기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도 22일 VOA에 중국이 북한의 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기름값이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now with these sanctions, they've allowed a cap on the amount of oil. Even though the cap is not very binding yet, it would be easy.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중국이 정제유 수출 상한선을 연간 200만 배럴보다 더 낮출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기름을 사놓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9월 말 추수 시기에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하는데 경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급등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하지만 앞으로 기름값이 계속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y kind of guess is it might even come down. Probably stay about.
대북 제재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와 정제유 판매에 상한선을 두기는 했지만 공급량이 실제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기름값이 내려가거나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앞서의 외교관은 기름값 상승에도 환율은 여전히 1달러에 8,0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통일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이 북한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의 핵심 장비 시험에 성공했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통일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군요.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연설에서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새 정부는 남북관계가 어렵더라도 민주평통이 추진하는 다양한 통일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상황이 쉽지 않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입니다. 여러분이 승각자가 되어주십시오.
문 대통령은 한국인들의 단합된 힘이 절실하다면서 민주평통의 역할과 책임이 크고 막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민주평통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대통령이 위장을 맡고 있는 직속기구입니다. 1980년에 설립됐고요.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명예직 의장이고 실질적인 책임은 상임 부의장이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국과 전 세계 한인사회에 모두 2만여 명의 회원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엔 탈북민과 여성 회원들도 증가하고 있고요. 정확한 명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만 흔히들 줄여서 민주평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부터 인도적 지원사업, 또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운동 등 다양한 통일사업과 교육 등을 담당해 왔는데 올해 예산은 273억 원, 미화로 2,400만 달러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상황이 어렵지만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오늘 연설에서도 그런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한편으론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와 노력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통일 준비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세계 한인의 날 행사에도 참석해서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네. 한인들이 해외에 얼마나 살고 있는 건가요?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전 세계 194개 나라에 740만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해외 한인들이 홍보도 해주고 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도 인터뷰를 했군요.
네. 이건 미국의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내일 방영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인터넷 사회연결망 청와대 홈페이지에 인터뷰 일부 홍보 영상을 올렸는데요. 실향민의 자녀이자 분당국의 대통령으로서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 그 부모님은 6.25 전쟁 통해 북한의 공산체제가 실어서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피난 온 분들입니다. 그 피난 오는 과정에서 그 미군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실향민으로서 고향으로 다시 가보고 싶다. 또 고향의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염원을 품고 사셨는데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오늘 통일의 중요성을 여러 행사를 통해서 강조했는데요. 통일부 장관은 평양의 현실을 바로 보라고 촉구를 했다죠?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경상북도에서 열린 통일 관련 행사의 연설에서 북한이 생각하는 목표는 결코 실현될 수 없으며 북한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외면하고 긴장을 오히려 더 높이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국내 언론 매체 기고문에서 북한 정권이 유엔의 단합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북한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중요성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강 장관은 북한의 지난 6차 핵실험은 과거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보다 최소한 5배 이상 강력했다면서 이는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올해 유엔 총회 주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도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크게 평화와 사람, 평창을 강조한 것도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유엔 총회 주제에 온전히 부합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도 이런 흐름을 따라서 하루빨리 역사의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와 국제사회와 손잡고 또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북한 은행과 관계자들을 대거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예.
네, 한국 외교부는 혹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제재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한국과 미국 양국과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거래가 갖는 위험성을 부각시켜서 현재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단체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곤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억지력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적 수뇌부 참수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장비 시험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예, 특수부대 침투 작전의 핵심 장비로 알려진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흔히 DIRCM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비 시험에 성공했다고 한국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언론들의 지난 7월에 이미 시험을 해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장비입니까?
주로 군용기에 장착을 하는데요. 적이 발사한 미사일의 적외선 유도 장치를 교란해서 표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 실제 시험을 했는데 유도 미사일이 표적인 비행체를 격추하지 못한 채 다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번 시험이 주목을 받는 건가요?
이 장비가 적 수뇌부의 참수 작전에도 쓰이는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적 수뇌부 제거를 위해서는 상대의 레이더 또 방공망을 뚫고 특수대원들을 태운 수송기를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침투시켜야 하는데요. 이 DIRCM 장비가 매우 효과적이란 겁니다. 한국군은 이런 참수작전에 투입할 C-130 수송기 등 군용기의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보고에서 12월 1일부로 참수작전 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최고 존엄을 중시하는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소식일 수도 있을 텐데요.
예.
근데 한국 정부가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왜 이런 무기를 개발하는 건지
네.
예, 설명해 주시죠.
북한 정권의 위협적 발언 또 핵미사일 위협이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한국 언론들은 핵미사일 사용 권한은 군 최고 통수권자, 북한으로 말하면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확인이 되면 적 수뇌부를 먼저 공격하는 게 근본적인 군 대응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 심각한 위험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란 겁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볼까요?
한국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오늘 2017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매년 이제 이런 통일의식조사를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7월에 전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16.5%, 약간 필요하다 30.37%로 합해서 한 53% 정도만이 공감했습니다. 그저 그런 반반이라는 응답은 24%,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북한 주민들은 과거 조사 때 95.5%가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한 질문도 있었다고요?
네, 미국이 유사시 한국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66.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3.3%보다 감소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약간의 불신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한편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남북교류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엔 찬성 34%로 반대 31%보다 많았습니다. 또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52.7%로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 47%보다 많았습니다. 지난해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8%로 더 많았었는데요. 김정은 정권과의 또 협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59%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